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내 고급 정보나 군사 장비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 원, 미화로 약 86만 4천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을 지닌 보로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에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자에게 주는 보로금은 현행 미화로 약 21만 6천 달러 상한액의 4배인 약 86만 4천 달러로 오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5배에서 7배가량 증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함이나 전투 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약 13만 달러에서 약 86만 4천 달러로 보상금을 높였고 전차나 유도무기 또는 그 밖의 비행기는 약 4만 3천 달러에서 약 26만 달러, 포와 기관총, 소총 등 무기류는 약 8,600달러에서 약 4만 3천 달러 등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금 등 재화는 현행처럼 시가상당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입장 발표를 통해서 남측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김정남 피살 사건의 책임을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조평통이라는 당국기관을 앞세워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비난을 하면서 소위 근로인민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노골화하는 통일전선 책동을 극렬하게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준열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 같은 성명은 지난 3일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조평통은 당시 담화에서 청와대 악녀의 가련한 외톨이 신세는 천추의 용납 못할 만고 죄악이 가져다준 응당한 귀결이다라는 제목으로 측근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세계적인 망신거리라면서 한국의 각 계층이 총궐기에서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나가도록 하는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습니다. 조평통의 이 같은 담화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한국 내 여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당국은 최근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라도 자신의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소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제시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2기 5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6.5% 이상을 경제성장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목표 6.5%는 26년 만에 최저치였던 지난해 최종 경제성장률 6.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는 성장률 7%의 벽인 바오치의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주요 지역에서 어제 지역별로 최대 1,500명이 모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머지않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번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체포된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추방을 했습니다. 이 다른 북한 국적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 진전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이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의 리정철을 추방한 것은 3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8일 만에 추방을 한 건데요.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리정철을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리정철은 사실 사건 발생 초기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두 명이 각각 체포된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국적자로서 체포된 용의자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리정철의 체포는 곧바로 북한과의 연계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굳혀주는 그런 사안이어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리정철에 대한 거의 2주에 걸친 그런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 결과가 기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증거가.
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일단 앞으로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좀 난관에 부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용의자들 가운데서는 아직 체포된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리정철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석방한 후에 추방한 것은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취업 형태로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북한 국적 용의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떤 진전이 있나요?
네, 이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는 8명인데요. 먼저 그 용의자 몇 명 좀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리재남, 오종길, 홍성학, 리지어는 그 북한 공무여권을 갖고요. 지난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북한 국적자들입니다. 지난 1월 말과 그리고 2월 초에 평양을 출발해서 제3국을 거쳐 말레이시아에 들어왔다가 사건 당일인 13일 일제히 출국해서 평양으로 돌아갔고요. 이와 관련해 한국 국정원은 용의자 8명 중 그 4명이 북한의 그 국가보위성 소속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인 그 이정철은 체포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을 하고요. 북한으로 추방이 된 상태고요.
네.
또 다른 용의자인 경광성은 현지 그 북한 대사관의 2등서기관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려항공 직원인 또 김우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광성과 김우길은 현재 그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형광성은 그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그 면책 특권이 있어서 조사가 사실상 힘든 형편이고요. 김우길에 대해서는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상당히 대사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다른 국적자인 리지우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을 주도한 북한 국적자는 대부분 그 평양으로 돌아가 버렸고 또 나머지 두 명은 또 대사관에 머물고 있고 또 한 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서요. 수사가 상당히 큰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레이시아 검찰이 기소한 용의자는 김정남 씨 살해에 직접 참여한 베트남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 둘 뿐인데요. 지금 이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체포가 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과연 북한 정권이 개입했는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국한 기자 설명해 주시죠.
두 여성은 잘 아시는 대로 김정남 씨가 살해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앞뒤에서 김정남 씨를 잡고 뭔가를 얼굴에 문지르고 또 헌겁으로 입을 가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김정남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여성은 베트남 국적의 도윈 티 흥이라는 여성,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정의 시티 아이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여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사실 인도네시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전부인데요. 다만 이 두 여성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단 용의자가 체포되면 두 주 동안의 구금 기간을 거쳐서 여기에서 범죄 사실을 확정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북한 국적의 리정철하고는 달리 이 두 여성은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 두 여성은 잘 아시는 대로 언론 보도로 보면은 자신들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일에 그렇게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네.
또 한때는 마치 TV에서 그 실제 그 리얼리티 TV 쇼를 촬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강하게 이 범죄의 연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두 여성이 범죄를 앞두고 사전에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걸로 보면 일단은 다른 용의자들이 한 명도 아직 체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두 여성이 이번 사건에 말하자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외교적으로 일단 그런 그 용의자가 가령 이제 북한으로 이제 돌아간 그 북한 정부의 관리들 그런 경우에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실 그 두 나라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다거나 또 인터폴 국제 형사 경찰 기구 아닙니까?
네.
인터폴을 통해서 북한으로 도주한 인물들에 대한 용의자들에 대한 수배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또 인터폴에 가입돼 있지도 않고요.
네.
또 말레이시아 당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도 같이 맺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는 이 용의자들의 그 범죄 연관성을 북한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걸로 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 최연기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북한이 쿠알라룸푸르에 이 자석 대사를 파견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김정남 암살 사건이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자 북한 당국은 외교관이 포함된 그 대표단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로 보냈는데요. 이 대표단은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북한 차석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리동일 전 대사는 아마 그 이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동일 전 차석대사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뭐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서너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김정남이 그 심장마비로 특히 그 VX라는 화학무기가 사용돼서 숨졌다 이렇게 지금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다. 원래 심장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암살 사건에 북한이 배후다. 이런 얘기가 그 언론에서도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에 한국의 그 정치적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언론은 이번에 숨진 김정남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도 언급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김철이다. 북한의 국민인 김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리동일 차석대사는 본인이 사실 쿠알라룸푸르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석방이 됐습니다. 그 리정철의 석방을 요구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망한 김정남 씨의 시신을 인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이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가 상당히 경색됐습니다.
네.
사건 초기에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강철 대사가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략이라 그러고 음모라 그러고 이렇게 상당히 강한 호조로 비난을 했고요. 이것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동일 대사는 이 관계 개선,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개선도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중에 그 석방은 일단 어떤 이유로든 이뤄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남 씨 시신 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인도를 누구에게 하려면 누구한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좀 문제인데요. 신원 확인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김정남 그 살해된 그 김정남 씨 시신은 그 말레이시아 병원에 지금 그 안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부검을 마쳤습니다. 또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이 확인해 본 결과 금지된 물질인 그 독극물 VX에 살해됐다 이렇게 밝혀서 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신 관련해서는 아까도 그 이동일 그 전 대사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은 북한 당국에게 시신을 넘겨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족의 유전자 즉 DNA를 김정남 씨와 대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그 김정남 씨의 가족으로는 중국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김한솔, 김솔이 남매가 있는데요. 아직 이들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 또 동향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네.
현재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현지의 그 자녀들이 쿠알라룸푸르에 가지 않으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죽은 김정남 씨의 가족이 가서 시신 인도를 요청하고
네.
또 DNA 확인을 받는다면 가족이 우선순위로 시신을 인도받는 것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때는 뭐 말레이시아 일부 언론들은 김한솔 씨가 시신을 인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올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했지만 사실
네.
말레이시아 당국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 당국은 확인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한정 그렇게 시신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있을 수는 없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이것을 김철이란 이름의 북한 공무 여권을 소지한 그 북한인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이 1차적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과 이 말레이시아 관계가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드디어 이제 파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40년간 그 외교 관계를 맺어왔고요. 또 그 비자 면제 협정을 그 체결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비자 면제는 말 그대로 그 입국 사증. 한 외국인이 어떤 나라를 들어갈 적에 그 나라에서 와도 좋다 이런 일종의 허가장인데요.
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비자 면제 협정을 해서 여권만 가지면 그냥 올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상당한 특혜 되면 특혜 같은 이런 협정이 있는 건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비자 면제 협정을 그 파기했습니다. 지난 그 3월 1일 날 파기했는데요. 북한이 그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그 말레이시아 경찰을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이다. 그 증거가 엉터리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말레이시아 당국이 크게 그 반발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이에 대해서 그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그 내각에 양국 관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 조치에 따라서 1일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그 파기한 건데요. 관측통들은 그 사태 진전에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그 국교 단절 외교 관계를 끊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나라 관계가 이제 극도로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사건이 이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온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전망은 수사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고
네.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이 수사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 국적의 용의자가 8명 아니었습니까?
네.
8명 중에 일찍이 유일하게 체포했던 리정철은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석방됐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7명은 그중에 4명은 평양으로 도피한 상태고
네.
세 명은 지금 검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두 명은 대사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또 한 명은 소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그 철저하게 범행에 직접 가담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 두 명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배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국적의 또 다른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나서
네.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현 단계로서는 사실 수사가 어떻게 보면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김정남 씨가 맹독성 독극물인 VX에 암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를 빚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씨가 독극물 VX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In fact, we actually suspected from the very outset that it is a form of...
네,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의 말인데요. 김정남 씨가 신경작용제 VX에 노출된 뒤에 심각한 마비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남 씨가 독극물 VX로 암살된 것이 알려지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역시 이것이 이제 금지된 약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김정남의 그 시신에서 독극물인 VX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하자 전 세계는 굉장히 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VX는 그냥 독극물이 아니라 그 영국이 1950년대 개발한 그 화학무기인데요. 워낙 맹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유엔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만들면서
네.
다른 무기도 물론 쓰지 말아야겠지만 특히 이 VX는 전쟁 중이라도 쓰지 말자 이렇게 그 합의해놓은 그런 아주 맹독성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인 김정남을 VX로 그 암살했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언론도 놀래고 전 세계가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약물을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이 독극물, 맹독성
네.
독극물인 VX가
네.
말레이시아에 어떻게 반입됐는가,
네.
내부에서 물건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지
네.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들어온 것인지 사실 수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네.
규명해내는 것이
네.
그런데 여기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발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핵심 말하자면 이번 사건에 배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이번 암살에 이제 화학무기가 사용된 데 대해서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VOA가 이번에 김정남이 독극물인 VX로 암살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그 발표를 하자 VOA가 미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그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은 유엔이 그 정한 화학무기 금지 협정에 대한 끔찍한 위반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VX 암살 사건 보도 이후에 이달 초로 예정됐던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의 그 회의에 참석하려던 북한 당국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우선 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미국 뉴욕의 민간 단체죠. 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가 그 여기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도 민간인들과 이 북한 정부 당국자들 간의 이른바 1.5 트랙으로 알려진 그런 비공식 대화를 여러 차례 주선을 해 왔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3월 1일과 2일 일정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쪽에서는 외무성의 미국 국장이죠. 최선희 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미국 언론들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를 보면 그 전주 주말 월요일과 화요일 지난 3월 1일과 2일 예정됐던 그 행사에 그 전주 금요일날만 해도 국무부는 북한 대표단의 비자 발급에 대해서 오케이를 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오후에 다시 거부한다라고 그 입장이 바뀌어서 국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배경은 무엇이냐? 네. 이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배경은 최근에 북한에 의한 두 가지 사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네.
또 아직 물론 미국 정부도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건의 배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 정권이 배후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두 가지 점이 작용을 해서 미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북한의 당국자들을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 김정남 씨 암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Namely, this impulsive, unpredictable, trigger-happy and brutal regime is ready.
네, 윤병세 장관이 김정남 씨 암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윤병세 장관이 지금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지난 그 28일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군축회의가 열렸는데요. 군축회의는 핵, 미사일 뭐 이런 것도 물론이고요.
네.
또 화학무기 이런 것을 전 세계가 좀 각자 줄여서 좀 더 평화로운 그런 세계를 만들자 이런 취지의 그 국제적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의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여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 윤병세 장관은 이번에 그 군축 그 무기를 줄이자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강조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화학무기 사용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그 이복형 김정남 씨가 화학무기 VX 독극물로 그 사례가 됐는데 이것은 이번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북한 정권이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언제 어디서든 또 그 누구에서나 화학무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무기, 미사일, 뭐 인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과거에 그 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내세웠던 그 화학무기 뭐 비축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또 하나의 그 어떤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북한 정권이 화학무기까지 동원을 해서 정권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비록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이복형 그리고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았던 자연인이죠. 김정남 씨를 이렇게 살해했다라는 것이 사실로서 확인된다면 이것은 북한 정권에 말하자면 잔혹하고 그런 끔찍한 인권 침해를 또다시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네.
사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 정권 차원에서의 국가 테러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이 상당히 분명하게 북한 정권이 배후임을 보여준다라고 한국 정부 당국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네.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수사 결과를 일단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고 그런 맥락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북한이 과거에도 장성택 말하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또 한 번 강하게 부각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인권
네.
문제가 대북 협상에서 중요한 핵 문제와 더불어서 거의 병행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이번 이 사안이 또 하나의 인권 실태와 관련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은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을 했다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네바 군축회의에는 북한을 대표해서 그 제네바 대표부의 그 주용철 참사관이 참석을 했는데
네.
주용철 참사관은 발언을 통해서 북한이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과 그 미국의 그 국방당국은 북한이 그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가 펴낸 그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해서 현재 그 25개 종류의 화학무기 약 2천에서 5천 톤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청난 양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동안에 별로 논란이 된 적도 없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많은 양을 생산하고 비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자 그러면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김정남 씨 이 암살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 관계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28일 워싱턴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이 북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양제츠 국무위원이라면 사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도 했었고
네.
또 중국의 외교부장도 여기만 말하자면 중국 내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네, 네.
이런 양제츠 국무위원이 그 워싱턴을 이번에 방문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말하자면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는
네.
큰 맥락에서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틸러스 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이 북한 문제도 논의했고요. 양제츠 장관은 틸러슨 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백악관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위급 인사들을 양제츠 국무위원이 만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네.
북한 문제가 그럼 어떻게 논의됐느냐. 논의됐다라는 것 이상으로 미국 정부가 공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를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서 잘 풀어나가느냐 외교적으로
네.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도만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두 고위급 인사의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사실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도 지난 1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과 이제 때를 맞춰서 한 것인데 이 바로 군사 훈련 때문에 주로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데요. 1일 날 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네.
훈련 이름이 미한 연합 훈련 그 독수리 연습인데요. 이날을 때 맞춰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이날 전화를 통화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하겠다 이런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나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 훈련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신무기들이 등장할 것이고 또 실험을 할 것이고 연습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또 거기와 비슷한 또 대응하는 반응 같은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도 잠깐 좀 알아볼까요?
예, 사실 북한은 여기에서 초대형 조치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사실 3월 초부터 매년 연례 방어훈련의 일환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작은 올해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시작된 독수리 훈련이고요. 이어서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훈련 자체가 4월 말까지 이루어지니까요.
네, 꽤 오래 가는 거죠.
두 달을 좋게 하는데
네.
이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매년 이 기간이 사실 가장 긴장 국면에 들어가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간 중에 북한은 항상 아주 험악한 전투 용어를 동원해서 미국과 한국을 비난해 왔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군은 철저한 방어 훈련의 일환임을 강조하면서 핵 잠수함이라든지
네.
또 핵폭격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장 가공할 위력의 최신 전략무기들을 동원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우발적인 사태 발생의 그 우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흥미있는 보도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그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미국 관계 보도를 저희들이 하면서 하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고를 보지 않고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같은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에 재검토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건의를 하든지 이럴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어떤 특이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 좀 뭐 시사가 되는 게 있나요?
네, 지난번에 미국 새로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 특히 그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일 백악관이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 매우 포괄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력 사용에서부터 정권 교체 또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한 접근이 포함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 정책 재검토에 관여하고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캐슬린 맥팔랜드 백악관 국가안보의 부보좌관이 2주 전쯤에 국가안보 담당 관리들을 소집해서 대북정책 방안들을 제안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맥팔랜드 부보좌관은 주류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이런 의견 말고 좀 파격적인 의견까지 모두 포함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그 관리들이 새로운 의견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8일 맥팔랜드 부보좌관에 제출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과연 과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비주류의 그 어떤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모든 선택 방안들을 검토한다.
네.
이것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권도 새로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재검토를 모색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고요. 앞서서 부시 행정부가 그랬고요.
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시행해온 대북 정책이죠.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대북 정책에 지금 검토에 있는 중이고요. 이 가운데서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선제 타격 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방안들은 모든 내용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라는
네.
그 원칙에서는 어느 정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 관련해서 어느 다른 행정부보다도 출범 초부터 강한 말하자면 입장들을
네.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선제 타격에 특별히 뭔가 무게가 두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로 이제 북한의 태도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적용에는 전부 다 감안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검토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라 이런 법안은 사실은 그 김정남 암살 이전에 이미 그 미 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그 김정남이 독극물 VX에 의해서 그 암살되면서 이 법안, 그러니까 재지정하려는 법안이 일종의 그 정치적 힘을 얻고 있는 현상인데요. 미 하원의 그 외교위원회 그 테드 요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최근 그 VOA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호 소위원장은 북한을 그 테러 지정국으로 해야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최근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근거가 추가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의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여전히 이제 시끄럽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한국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서둘러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 자, 끝으로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뭐 때문에 갔을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사실 이것을 이례적으로 북한이 리길성 부상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중국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리길성 부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하는 사실도 공개를 발표했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 이 시점, 현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사드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을 놓고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와 사실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과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말하자면 전략적인 어떤 맹방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려는
네.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리길성 부상을 왕이 부장이 만나주고 또 그 내용을 공표를 하고 하면서 대화를 강조하고 한반도 문제
네.
이렇게 하는 사례는 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번에 그 사드 문제라든지 새 트럼프 행정부와의 여러 가지 갈등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이어지는 북방 삼각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기로 그렇게 굳게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전면적인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정착했을 때는 선반 CNC 가공, 기계 가공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예 초보로 이제 들어가서 예, 처음에 이제 그 기계 다루는 법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2006년 한국에 정착한 김희재 씨. 항구도시 부산의 김해공단 선반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거를 버텨낼 수가 없었나 봐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접했던 한국의 표준말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것이 특징인 부산말씨에 괜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사는데 뭔가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배워야겠다. 계속 따라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밥 먹나? 이러면 밥 먹나? 계속 따라하고 예.
어차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정착 초기. 차라리 더 깊숙이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자고 선택한 곳이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전자부품공장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생각했던 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여기 문화를 배우고 여기 언어를 배우고 여기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고향 회령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대학생이 되겠다는 꿈을 찾게 됐습니다.
나는 꿈이 없을까? 꿈 같은 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고민을 했었어요.
1년 뒤 정말 서울에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치아 기공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는 바쁜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처음에는 설거지 담당으로 들어가서 몇 달 지나니까 피자도 만들 수 있었고 또 몇 달 지나서 요리도 막 거기 실장님한테 배웠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치과 기공사 김휘재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치마 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또 손님들이 와서 드시고 이제 아 맛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지금도 항상 제가 지금 시기공이 좋고 이렇게 재밌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가끔은 요리사도 좀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요리사가 돼보는 것도 생각해봤을 만큼 참 재미있는 직업이었지만 역시 휘재 씨는 치아 기공사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그 치기공은 아주 미세한 작업을, 그러니까 치아가 정말 작은 치아인데 그걸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뭐 색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만들어서 누군가 봤을 때 자연 치아인가 이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거에 많이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둘째는 이게 의료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치가 있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그런 거에 또 가치관 이런 거에 좀 뭔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 왠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정말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치과병원을 가보거나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었지만 손기술이 중요한 치아 만드는 일은 어떤 일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한다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없죠. 네. 치과 기공사라는 직업은 없고 그냥 동네에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를 만들어주고 그냥 뭐 정말 한국의 치과 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그쪽은 거의 막 망치로 만드는 막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옛날이라.
한국의 치아 가공술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공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네, 의료 수준 자체가 치기공도 높은 수준이에요. 일단 독일, 일본, 한국 뭐 순위로 보면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을 많이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좀 손재주가 좋고 서양인들보다 꼼꼼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꽂혔던 거는 손으로 만든다는 거. 네. 저 정말 만드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종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드는 거에.
배우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휘재 씨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고 직업인이 된 휘재 씨.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가끔은 좀 힘든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그분들이 만든 거를 보면 아,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치아 형태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지가 않고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에서 네. 이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도
아 그럼요. 예, 예.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형에 따라서 좀 뭐 좀 둥근 형이 있고 아니면 좀 갸름한 형이 있고 아니면 좀 사각형 비슷한 그런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아도 비슷하게 예. 그게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분류에 속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휘재 씨의 관심과 열정, 노력은 분명 남달랐습니다. 학생들끼리 경연을 하는 대회에 나갔고 한국 대표 학생 자격으로 국제대회도 출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대학생 휘재 씨에서 한국 사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경험, 가슴을 스미듯 전해졌던 그날의 설렘은 지금도 큰 숨을 쉬게 하는 감동입니다.
제일 좋았을 때는 언제였어요?
아, 제일 좋았을 때는 제가 대학교 때 좀 그 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과 기공 학생 대회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처음에 했는데 거기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대표로 홍콩에 가게 됐습니다. 예, 홍콩에서 아시아 그 학생 대표들이 각국에서 온 대표들이 예, 만드는 그러니까 치아를 만드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아마 처음으로 대한민국 여권도 만들었고요. 내가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느낌, 예, 학생 대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또 우수상을 받았죠. 그때가 정말 짧은 순간인데도 그 10년 아니죠. 그때가 한 7, 8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그 순간들이 막 사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고 하다가 안 되고 막 공부하다 책상에서 자고 막 그냥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정말 몇 초 사이에 막 지나가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때가 아마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순간이 아니었나.
마음이 특별했던 순간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휘재 씨의 얼굴에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여권을 들고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새로운 곳을 다녀보는 재미가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고 메콩강을 건넜던 그 도망 나온 탈북 청년 휘재 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유로운 여행자로 중국 땅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또 저희 대학교 때 그 유학생이죠.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청도에 살았어요. 그 친구랑 연락이 돼서 친구도 만날 겸 그렇게 한번 가본 적 있죠.
도망 다니던 중국인데.
그렇죠. 아, 중국 가보니까 정말 뭔가 옛날에는 그 경찰 차만 봐도 막 그냥 피하고 싶고 그랬던 나라에 갔는데 지금 막 모든 게 변하고 또 그 친구의 친구를 불렀는데 경찰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옛날에 10년 전에 도망 다니던 그 경찰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구나. 너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되죠. 되게 이상하면서도 그런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힘들었던 부산의 선반공 휘재 씨, 구미공단의 전자부품 조립공으로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의 깊은 정을 알게 됐습니다. 꿈을 찾기 위해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피나는 노력을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고시원 생활로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생이 되고 당당한 직업인이 되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맨날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네. 일상에 재미가 있어야 되죠.
네네네.
취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네네네.
한국에서의 취미는 뭐가 있어요?
아, 그게 좀 그러니까 대학 생활 때 취미랑 또 지금의 취미랑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대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취미였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런 게 거의 취미로 주말마다 모여서 등산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좀 돌아다니는 게 취미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통일전망대도 갔다 오고 못 가봤던 곳들, 국내에서 못 가봤던 곳들을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가보는, 예, 통일전망대, 뭐 북악스케어 뭐 그런 데도 가보고, 뭐 육산빌딩, 남산 이런데, 제가 뭐 부산, 대전에 있을 때는 못 가본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많이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희재 씨는 계획대로 치기공사가 됐습니다. 첫 직장은 치과병원이었고 지금은 여러 병원의 의뢰를 받아 치아를 가공하는 전문 기공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 내 치과 기공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있고요. 또 그런 전문 치아만 만드는 기공소가 또 따로 그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은 치과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해서 한 2년 동안 하고, 네, 병원하고 또 기공소하고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공소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또 2년째 기공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기공사의 월급은 전문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휘재 씨도 처음에는 견습생처럼 아주 적은 돈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더 묵직해졌고 앞으로는 일하는 수고 이상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정착 12년차의 치기공사 김희재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